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찾으시면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한 절만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듣는 자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실 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들 오실 거예요. 모두가 다 충만하고 기쁜 상태는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께 복종시키시고 그건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필사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 이제 요한복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체포되시는 장면에 우리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그 가룟 유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한 그 모임에 의해서 이제 이 밤에 이제 체포되시는 것입니다. 요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그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시간을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렇게 너희와 함께 이것을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벌어질 일은 어떤 시간인가? 그것은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 사건 이후로 바라고 또 바랐던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이 뱀,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또 용이라고도 불리는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그 여자의 씨가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그 여자의 씨로 오는 그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메시아로 오는 분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정말 진짜 그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그 생각을 벼르고 또 벼렀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밤이 온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할수 있는 그 밤, 바라고 바랐던 그 밤이 이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은 마치 사형수가 사형받기 전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과 조금 그림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에게 사형당하기 전에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한번 대접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마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보면은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욥을 시험하도록 마귀가 허락받은 그러한 시간과도 비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이 욥이 마귀에게 시험당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권한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보라 그가 네 손 안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욥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경우에는 강도가 더 셌습니다. 생명까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모든 걸 다 뺏어가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이제 이 마귀의 시간에 마귀가 마음껏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욥의 경우와는 또 한 차원 다르게 이제는 생명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마귀가 이제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3일 동안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3일 동안은 뭐냐? 이 시간은 너희의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시간, 그러니까 마귀들의 시간이고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개 피조물인 마귀가 전능하고 영원하신 창조자를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로 의아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를 배신하도록 유도했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완고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 효과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면서 좀 공통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사건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사건, 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의 여인과의 만나신 사건, 뭐 베데스다 연못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좀 생략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시간에 새 언약을 맺으신 뉴 테스터먼트 그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자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에 다 있어요. 26장, 14장, 22장 이렇게 해서 다 있고 심지어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사실 신약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교회를 위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을 이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조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복음서가 쓰여지는 시기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것들은 AD 50년, 60년 이런 때에 다 이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AD 50년대에 쓰여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 60년대에 지금 그 쓰여진 책들의 네 군데에 이미 주의 만찬에 관한 기사가 다 있는 거예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나 다른 요한의 서신들을 쓸 때에는 AD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잘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 주의 만찬에 관한 것들은 새 복음서와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요한으로서는 일단 그 이야기는 조금 언급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에 겟세마네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아,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여기가 어딘가 마태 마가를 봤더니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이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게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요한은 이곳을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 올리브산이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었고 그 올리브산으로 가셨고 그 산에서 특별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단히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아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굉장히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러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다 도망갈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도망갈 거다. 잠시 후면 다 도망갈 거다. 특별히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37절 13장 요한복음에서는 13장 37절 3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에 기록이 되지 않고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조금 13장 쪽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수탉이 우는 횟수까지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 부인할 거라고 하니까 더욱 열렬히 마가복음에 의하면 더욱 열렬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겟세마네로 이제 가시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1절 다음에 2절에서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오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면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은 칼을 준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는 사건이 있죠. 그 칼이 어디서 났냐? 여기서 지금 그 겟세마네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자루가 있었습니다. 칼이 두 자루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협심 강한 베드로가 일단 한 개를 찾고 나머진 누가 찾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차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두 자루의 칼을 이제 준비를 한 사건이 요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죽음을, 거의 죽음을 한번 미리 맛보신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맡겼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예수님 죽이지 말아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했겠지요.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이 되게 곤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복음서들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고, 고뇌 차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얼마 전에 찬 형제님이 오셔서 그 이제 의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 이야기도 이제 해주셨었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주 엄청난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이제 땀 속에 그 이제 혈액 성분이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그분을 강건하게 도왔다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여기서 기도하시냐면 자신이 마셔야 하는 잔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가능하다면 제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서도 이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러나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온전히 100% 사람, 그러니까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사람,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것은 정말로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가능하다면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죠. 서로 권력 다툼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기도하시는 그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결국은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기도의 마무리는 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범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롯 유다와 이제 대면을 하시고 체포가 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깨우세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요. 그 눈꺼풀이 무겁고 또 육체가 지쳤고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잠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이런 데 보면은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정권을 다 이렇게 이양받으셔야 되는데 이 밤에 지금 와서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뭔가 그냥 울상이 다 돼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정말 돌아가시려나? 뭐 이런 마음에 이제 굉장히 슬펐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이 약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와서 깨우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깨라.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갔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관속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언제 실제적으로 이들과 공모하게 되죠? 여러분이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겨서 이 예수님을 실제로 이제 배반하면서 수제사장들과 공모하는 사건이 언제가 있었죠? 예, 그 나병 환자 이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 이제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분개한 이후에 이제 수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 체포하는데 협조할 테니까 니들 나한테 얼마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흥정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날을 이제 택해 가지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나면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제 한 8일 정도의 간격 동안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번이 마지막 타임이다 하고 이제 찾아왔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의하면 수제사장들 중에 일부도 같이 왔습니다. 장로들도 일부가 같이 왔고 성전 경비대장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어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그 경비대장, 경비대 그러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또 군인들이 또 이제 같이 왔겠죠. 무장한 사람들이. 이들이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횃불과 등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모독으로 느끼셨습니다.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55절, 마가복음 14장 48절, 누가복음 22장 52절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은 무슨 시정잡배 강도 잡으러 온 것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기록의 성취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께서 이런 수모를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성경의 그 기록을 성취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가 범죄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다 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에 관한 일들은 끝이 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또 잡범처럼 이렇게 취급을 이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실제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실제 죄인 취급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무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어떤 폭력을 행사한 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중무장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당연히 이 사람들의 생각엔 예수님이 저항할 거다. 그렇죠? 예수님이 저항할 거고 이분이 어떤 뭐 힘이 센 분은 아니지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면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소용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인간적인 머리의 한계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 도망치려 할 테니까 어쨌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무장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이 어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분을 위해서 극렬히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 중에 두 명이 간단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한 자루씩 두 명이 쥐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몽둥이까지 들고 이렇게 대모진압군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다가 유다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유다 이야기는 이제 많이 기술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유다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만 있고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신 장면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들,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4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 다가온 유다는 곧바로 지체 없이 예수님께 키스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유대인들의 인사법에 따라서 예수님께 이제 키스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각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48절, 마가복음 14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표적을 이게 표시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이렇게 이제 서로 사인을 맞춰 놓았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자마자 바로 이제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추고 나서 입을 딱 맞추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 예수님이 이 키스의 의미를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후광 이렇게 이제 막 있고 뭐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고 피에타라고 하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이제 소위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많이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1300년대 초에 지오토 본도네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놓은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그 어떤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키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아셨습니다. 이 밤에 대해서 이 밤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배반당하시는 밤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렬한 그런 언어로서 배반당하시는 밤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께 대한 이 배반의 키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배반의 키스를 이렇게 생각할 때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둘이 한 몸이었어요. 성경이 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신뢰 거기에 대해서 배반한 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날은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한 날,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재현되는 장면이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키스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키스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키스의 의미는 알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끼어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이건 가짜야. 아, 이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것은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켰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배반하는 건 당신이 먼저 나의 어떤 기대를 배반한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껴안으며 키스할 때 예수님은 이 키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순간 얼마나 찔렸을까요? 마음이 정말 뜨끔했겠죠. 오, 이걸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탁 들킨 들켰을 때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순간에라도 유다가 참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여러분이 유다를 욕하시기 전에, 유다를 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상태를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다의 이 배반의 키스 사건은 사실 아담의 그 이 배반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또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반의 키스를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게 무뎌졌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에 사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배반의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18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굴 찾고 있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내가 그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확 물러나면서 쓰러졌습니다. 뭔가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할까 봐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이들이 뒤로 이렇게 자빠졌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이제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누구 찾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어. 내가 바로 그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찾는 자가 나라고 이제 분명히 밝혔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태에서 3년 반을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결박당해서 십자가 사형틀까지 가면 그 믿음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가게 하라.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찌 되었건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굉장한 용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칼을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도 한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칼은 베드로만 꺼내서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진 두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뱉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귀를 뱉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오른쪽 귀를 뱉다는 얘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가 이제 그 사랑받는 의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고치신 병의 어떤 종류나 그 증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른쪽 귀를 뵌 것을 이렇게 그거를 딱 지적해 놨습니다. 마태는 어떻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 뭐에 밝죠? 돈, 숫자에 밝죠. 아, 그래서 거기 마태가 기록할 때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숫자가 굉장히 정확해요. 디테일하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뭐야 하면서 막 휘두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목을 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목이 아니라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살짝 스치면서 이제 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목을 쳤어도 이제 진지하게 제가 믿기로 목을 쳤어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 붙여주시고 낫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귀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귀를 치는데 칼을 무조건 뺀 건 아니에요.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베드로가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여기도 오른쪽이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돼 있습니다. 마태마가는 그런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이제 누가의 기록을 보고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차적인 설명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딱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건 뭐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얘기했겠죠.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하고. 그렇죠? 칼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칼로 치리까 이렇게 하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뱃사람들, 베드로가 뱃사람이죠. 뱃사람들은 칼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죠. 생선 잡으면 큰 생선들 이거 하는 거 이게 맨날 칼을 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이제 도축하는 사람들, 돼지 잡고 소 잡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워한답니다.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그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이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접근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그 살을 베는 찌르고 베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긋는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꺼려한다 그래요. 베드로도 어쨌든 칼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냥 승질대로 그냥 바로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8장 11절에 보니까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됐다.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칼을 준비시키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칼을 준비해라. 옷을 사서 칼을 준비하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이 기록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죠.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한 개의 군단이 몇 명이라 그랬죠? 6천 명 정도 된다 그랬죠. 12군단이면은 7만 2천 명? 뭐그 정도.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한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또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면서 말고의 귀에 손을 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누가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치료하신 장면까지를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기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이제 뱉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칼로 사람 죽일 것도 아니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것도 아니면서 왜 칼은 준비하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력 충돌을 의도해서, 무력 충돌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라면 중무장을 시켰어야 맞죠. 중무장을. 그리고 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다 모아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장시키고 이렇게 자기를 호위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필요 없이 사실 좀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천사들 동원하시면 되는 것이었죠. 또그 시각에 거기에 가시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 시각에 이 유다가 이렇게 올 것을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아예 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칼 준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도 이 조그만 칼이었을 텐데, 그거 단두 자로 이렇게 그거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걸 왜 준비시키셨을까? 몇 가지 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이 어떤 그 인간적인 용기의 그 한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여기서 그뭐 모든 사람 다 죽이지 못해요. 그냥 겨우 귀 하나 베고 그리고 도망가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용기의 한계인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저는 뭐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우리의 그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의 한계는 그건 거예요. 귀 하나 베는 정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덧입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봉사 또는 어떤 믿음의 행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참이 천성적으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막 뭔가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잘합니다. 막 찬양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막 식사 준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물건도 팔아서 뭐 여전도에 남선교회에서 뭐 선교 자금 마련한다고도 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간다고 하고 으쌰으쌰 잘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닌, 자기가 좋아서 지잘난 맛에 하는 그 어떤 그 섬김이나 봉사 용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 하나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뼈저리게 이제 체험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칼에 맞서는 방법은 더 날카로운 칼, 더 긴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단돌을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하면 나는 장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칼을 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면 기꺼이 그 칼에 내가 죽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서 이렇게 칼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야 비로소 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칼로 맞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기꺼이 그 칼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의하면, 뭐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어떤 전설 같은 것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꾸로 죽었다,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어찌 되었건 순교한 것입니다. 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그것을 언제 뼈저리게 배운 것이냐, 그것 갖고는 안 돼, 칼로 맞서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언제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날 밤에 체험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생긴 것이냐, 그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것이 생긴 것입니다. 칼을 칼로 맞서게 되면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무협지 얘기가 다 뭡니까? 맨날 아버지의 원수, 그 아들이 또 그 원수를 갖고, 그거잖아요. 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맨 그거잖아요. 예,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예, 그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서도, 요한복음 18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그 이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 과정에서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너도 그 사람과 한 패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25절 26절에 보시면 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26절에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저 베드로 저놈이 내 친척의 귀를 뱄지. 그러니까는 그 의협심에 불타갖고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너 맞잖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칼로 대적하려 할 때에는 원수밖에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이들을 제압할 의사도 없으시고 저항할 의사도 없으신 게 확인되자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서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얼마나 무섭고 급했으면 옷 잡히니까 옷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벌거벗은 채 이렇게 이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아까 11장에서 그 이 밤을 지금 일컬어서 주께서 배반당하신 그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건 분명합니다. 배반의 키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뭐죠?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헷갈리죠? 제자들도 배반한 건가? 예수님을 배반한 건가? 성경은 배반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배반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의를 완전히 신의를 원수로 갚는, 그렇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래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을 우리가 배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걸 배반이라고 이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순순히 체포됐을까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심정으로 저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순간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이 청년의 모습, 저나 여러분의 모습과 이제 크게 다른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갑니다. 자, 요 끌고 가는 장면서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밤 중에 그 한 밤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이 밤이었을 거고, 가장 어두운 낮은 바로 그 다음 날 낮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날 실제로 태양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태양이 어두워지기도 했고, 했거니와 참으로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낮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그러나 가장 어두운 밤은 아마 이 밤이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4천년을 참고, 창세기 3장 1회로 마귀가 4천년을 참고 참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가 바라고 또 바랐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마귀로서도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마음껏 요리할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던 그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것, 생명까지를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허락받은 사탄이 만세를 부르던, 쾌제를 외치던 그러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탄에게 내 아들이 네 손에 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손에 있노라, 이렇게 욥에게 내어줄 때처럼 그렇게 허락하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다, 이제는 니들 시간이다, 마음대로 해봐라, 어둠의 권세가 득세할 시간이다, 이렇게 내주셨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일개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이 너희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이 마귀들의 시간, 이 너희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흘 동안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 밤이 연속해서 사흘 동안만 한시적으로 허락된 시간인 것입니다. 사흘 후면, 불과 3일 후면, 3일 천하예요. 마귀의 이 세상은 3일 천하였습니다. 불과 3일 후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모든 천사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춰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마귀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되고서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의 표현대로 보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선포하시는 날이 곧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때 사도행전 공부할 때 또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다뤘었습니다. 이건 베들레헴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너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날 낳았다 얘기할 때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부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 권능 있게 드러난 날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디클레어 된 날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흘 밤 사흘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이 지옥에 갔다 온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있는 그 시간처럼 그렇죠? 고래가 마음껏 이 요나를 유린하는 사탄이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죽였다고 마음껏 쾌제를 부르던 그 사건 사흘낮 사흘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곧 끝이 올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3일 동안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상 이 사흘 밤 사흘 낮과 같은 이 시간은 인류 역사 6천년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영원한 이 파멸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그 시간은 6천년인 것입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 시대로 한정해 볼 때 이 2000년의 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이제 올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병신 취급을 받고 모자란 사람들 그렇죠? 심지어는 다 죽여 없애야 될 사람들 취급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죽임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죽임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끔찍한 곳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합니다. 짐승의 몰골을 하고 그렇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마음껏 그들을 유린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의 문화를 마음껏 전파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마음껏 모든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허락된 그 기간 동안인 것입니다. 너희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시간 동안에만 마귀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그 자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마음껏 유린하고 빼앗고 사탄적으로 만드는 그 기간은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빅뱅이니 무슨 뭐 방탄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파하는 더더욱 역겨운 것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 저질스러운 것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로서 모든 인류를 유린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흘낮, 사흘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끝이 올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는, 노아가 옳았다는, 여러분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외쳤어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런 미친 늙은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사위들도, 이 노아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옵니다. 비는 옵니다.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로 드러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마귀는 결박되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힐 것이고 잠깐 놓였다가 영원한 불구덩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은 배반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뻔뻔하게 자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얼마나 태연하게 배반의 키스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키스를 기꺼이 이렇게 받으시는, 다 알면서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또 이 시기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이 날이, 새벽이 가까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로 드러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십시다.